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 이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다니엘이 1장에 아직 20살이 채 안 된 그런 청소년의 그런 모습을 지녔던 다니엘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6장에 보면은 나이 90이 된 그런 노인이 될 때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쭉 시대적으로 이렇게 전개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쭉 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보시는데요. 그런데 7장에 보니까 마치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11절서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1절을 보시면 7장의 시작은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은 이제 망했고 그 5장에서 더 거슬러서 가보면 5장에서 이 만났던 이 벨사살 왕 벽에 글씨가 쓰여지고 너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그런 신흥 제국이었던 메대 다리우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6장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지나간 그런 제국에 대한 이야기요, 또한 이미 지나간 그런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7장에 다시 벨사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쭉 이어왔으니까 7장이 되면 뭔가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다니엘서는 어렵다, 왔다 갔다 하고 쉽지가 않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 내용을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느끼게 되시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6장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쭉 진행이 됐던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기록들입니다. 자, 그런데 7장은 굉장히 달라져요. 7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이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국들도 있습니다. 예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올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나머지 부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이라고 해도 전체 다니엘서의 공통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저기 써드렸듯이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모든 나라들, 제국들은 영원한 것 같지만 그 순간에는 계속될 것 같지만 계속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될 것 같지만 앞으로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면 그 영원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이 이 벨사살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으나 그것은 바로 이제 예언에 대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7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2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많이 이제는 이해를 하시지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이 꿈 가지고 뭘, 사람이 꿈 가지고 어떻게, 그게 뭐 대수롭다고. 뭐 어떤 분들은 꿈은 신령한 거야, 각자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꾼 꿈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기억이 몽롱한 상태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고 그 바벨론 제국조차도 그 다니엘의 해몽대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시 여기서 다니엘이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앞으로의 일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우리가 잘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그러자 3절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제 올라왔다 하고 그 바다 위에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 바람이 많죠. 근데 그런 어떤 그냥 평범한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얘기할 때 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은 13장 1절도 그렇고 더욱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 바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에게 설명을 하기를 바다는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다는 뭐냐면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냥 바다,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 민족들, 언어들, 그렇게 아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그 계시록도 보면은 짐승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는 어떤 그런 사람들, 제국들, 나라들, 그와 같은 리더들,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내려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세상이 참으로 많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소용돌이 어떤 월빈드처럼 막 그냥 그런 난리가 나는 그런 혼란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이라고 했을 때 무슨 짐승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짐승에 대한 설명은 바로 네 왕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으셨을 때, 본문을 읽으셨을 때 7장의 17절에 천사가 다니엘이 굉장히 심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번민을 하면서 천사에게 제가 본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말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17절을 읽으신 부분이지만 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잠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이 민족들 가운데 세워지는 짐승들, 즉 왕들, 그리고 왕이 있다면 그 왕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짐승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들을 보통 상징하는 상징에서 얘기를 할 때 짐승의 상징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베이컨 돼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베이컨을 좋아하시더라도. 뭐죠? 독수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독수리의 문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뭐 연방정부의 어떤 그런 건물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독수리의 어떤 그런 무늬들이 많이 새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 독수리의 그런 문양들이 있어요. 페더럴 가버먼트의 그런 거 건물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수리의 문양 같은 경우는 미국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로마의 문양도 독수리였다는 걸 아십니까? 예, 로마 제국. 예,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들고선 어떤 그런 자기들의 상징처럼 들고 있었던 그 같은 표식은 로마 이 독수리였어요. 뭐 그걸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근대로 와서는 또 그와 같은 아주 비슷한 문양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인지 아세요? 나치였습니다. 예, 나치의 문양들 보세요. 예. 나치였던 그런 그 심볼이 바로 이 독수리였어요. 지금도 독수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또 지금은 뭔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컬러니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소위 얘기하는 대영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브리티시 엠파이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짐승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이 뭔지 아세요? 예, 영국 황실의 상징이 사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자 그 문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가면은 굉장히 고풍스럽고 귀족적인 어떤 그런 문양들 보면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자 문양이 굉장히 많아요. 컬렉션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자 하면서 뭐 저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런 사자 문양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이 심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상징하는 짐승이 뭘까요? 예, 곰이에요. 곰. 그래서 러시아 곰으로서 상징되지 않습니까? 커다란 흑곰이 서 있는 것. 그 러시아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하여간 그렇게 나라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상징할 때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이 본 비전 속에서도 그 제국들을 상징했던 그런 짐승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시대 속에 등장했던 네 왕과 그 네 제국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4절에 보면은 첫째 짐승을 이제 얘기합니다. 첫째 짐승. 4절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상당한 그런 위험이 있었고 사자니까 날개도 있었어요. 신속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속함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활동이 중지되어버리는 그 일이 날개가 뽑혔다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쓰러진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세워지고 회복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회복된 상태인데 사람에게 합당한 마음까지 지니고 있더라 하는 것을 비전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어떤 나라들이 짐승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 보면 짐승을 상징으로 했던 그런 제국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러나 다니엘 우리가 이 7장을 보면은 이미 지나간 어떤 그런 제국처럼 되어 있었던 제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자가 상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바로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상징이 사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 사자 그 상징을 계속 회복하려고 했었던 자기가 느부갓네살의 후예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혹시 아세요? 예, 우리는 뭐 잘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예, 사담 후세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하고 왕궁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장 앞에 세웠던 그 상징이 사자 문양이었어요. 그게 바벨론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그렇게 제거가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바로 이게 바벨론의 바벨론 왕궁의 양옆으로 있었던 사자의 그 문양입니다. 사자가 좀 특이하죠. 사자가 갈기가 있는 게 날개 같죠? 독수리의 어떤 그런 날개 패턴입니다. 그게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궁 문 양옆에 수호신격으로 있었던 이 두 사자상인데요. 그런데 날개가 뽑힌 거예요. 사자의 날개가 뽑혔어요. 즉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신 것을 기억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신속하게 강한 제국을 형성해 갔지만 문제가 생겼죠. 느부갓네살의 프라이드, 교만의 문제. 교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든 내 왕궁의 영광을 보라, 위엄을 보라 그랬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위엄은 한낱 순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를 낮추시니까 날개가 부러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죠. 쓰러져서 그가 짐승처럼 되어서 생활한 횟수가 몇 해였습니까? 예, 자그마치 7년이나 되었어요. 교만으로 기어다닙니다. 그 후 그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던 게 뭡니까? 회개 고백을 하죠. 오직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영광 중에 영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한 분이도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사람으로 가져야 되는 제대로 된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 회복이 있었다는 것. 그대로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비전 속에 첫 짐승이 바벨론과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이어지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상태가 바로 5절의 말씀이죠. 5절 보면 곰이 등장하죠. 5절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뒷발로 서 있는 곰이 뒷발로 서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공격하기 위할 때예요. 흔들거릴 때가 아닙니다. 예, 프레이를 놔두고 먹이를 놔두고 공격하려고 할 때 딱 뒷발로 두고 또 앞발로 치기 시작하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힘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어요. 즉 그 다음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곰과 같은 엄청난 그런 세력이 있었던 이 제국은 갈빗대 세 개를 물고 굉장히 많은 먹이를 먹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죠.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자, 이게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막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 지금 새 갈빗대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이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다음에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원래 미디아 제국이 컸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는 미디아 제국을 다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을 하는데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제국이 제패를 했던, 정복을 했던 여러 나라들 중에 특히 세계의 커다란 그런 지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이 러시아를 상징을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웃 두 나라를 또 잡아먹으니까 새 갈빗대를 먹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뭔가 적응해가지고 시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각자 적용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거 되잖아요. 틀렸습니다. 뭐 이럴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새 갈비떼는 메대 바사 제국에서 점령했던 그래서 확장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이 부분들은 바로 이 정도였어요. 지금 펄지아라고 되어 있는. 그러나 이 메대 바사는 이 애굽까지 집어삼키고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도 정복을 합니다. 리디아 애굽 그 다음에 이 뒤에 커다란 여기 이 지역이죠. 이 중동 지역을 이제 의미하죠. 이 세 지역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 세 갈빗대를 다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지금 터키 지역인 리디아를 멸망시키고 막강한 제국을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이 곰이 그 다음에 이 사자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제국을 형성했던 그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너에게 앞으로 있을 일, 인류 속에 있을 일을 알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짐승이 보니까 셋째 짐승이죠. 6절에 나오는데요. 셋째 짐승은 표범이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 날개가 네 개나 돼요. 사자는 날개가 있었지만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신속함, 그 빠름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한 거죠. 머리도 네 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지도자들이 넷이 생겼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즉 다스리는 권세가 분명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메데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제국이 아마 잘 아시는 제국인데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는 신속하게 그리스 제국은 신속하게 그 모든 앞에 있었던 제국들을 집어삼키고 정복하고 확장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어요. 그 그리스 제국의 제왕이 누군지 아시죠?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에 대왕이 되었고 또 젊은 나이에 생애가 끝난 사람이었죠. 20살에 왕이 올랐어요. 왕에 올라가지고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을 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네 뭐 이러면서 아쉽네 그러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질펀한 그런 타락생활 속에 있다가 결국은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아주 방탕한 생활 속에서 33살에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살에서 33살이면은 10수년 동안 그리스 제국을 형성한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동력을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동력이 이보다 더 강한 뭐 징기스칸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가장 강한 그런 나라를 형성했던 게 바로 셋째 짐승으로 표현됐던 표범으로 표현됐던 이와 같은 제국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큰일 났어요. 이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이 엄청난 제국이 형성이 됐는데 일찍 죽어버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대왕 앞에 후계자가 누구냐고 부하들이 모여서 물었어요. 누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후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는 알렉산더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힘센 자가 차지해.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세다, 네가 힘세다. 20년 넘게 계속 그 제국에서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싸움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네 머리가 생겨요. 즉 네 명의 가장 유력한 장군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 제국을 나눠 먹어요. 머리 네 개예요. 머리 네 개 그대로 넷으로 나뉘어요. 다니엘에게는 아직도 먼 미래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거를 보고 있죠. 자, 넷째 짐승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넷째 짐승 7절.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두려운 거예요. 다니엘이 넷째 짐승을 볼 때 너무 공포심을 느껴요. 사납고 무섭게 생겼고 힘이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쇠로 되었어요. 철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을 보시면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금 신상을 꾸잖아요. 머리는 금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예, 금, 은, 동, 그 다음에 쇠로 돼버리죠. 다리는 쇠로 됐는데 흙이 또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금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제국들을 보면은요 처음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죠? 그 제국이라는 게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드밴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문명이 막 앞으로 도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 만드는 모습이고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만드는 그 모든 욕망과 제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금인데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흙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제국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뭔가 우리의 미래를 걸려고 하면 흙에다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한 곳에 너의 삶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나의 영원한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앞으로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아, 그럼 영원한 나라 주식에 투자할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일에 좀 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COVID-19 백신, 그럼 앞으로 또 뭐가 나올까? 그거 염려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내 백성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어오고 요동치는 것 같고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막 흔들리는 바다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영순위 딱 두고 사는 그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예언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유는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디테일을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될 일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으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부분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은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계획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만드는 제국 속에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가 이 땅에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제자로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고 또 교회도 진회 교회도 그와 같은 예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도 있고 구약의 여러 가지 선지서들의 말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도 강조를 하셨을까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의 약속대로 주님은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의 궁금하고 호기심 만족시키는 것도 좋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결심이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넷째 짐승이 이렇게 사납고 무섭게 생겼고 힘이 센 짐승이다. 쇠, 철로 된 그 이로 다 짓밟고 정복한다. 결국은 그리스를 밟고 일어난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공포심을 다니엘이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무섭게 느꼈던 이유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요 정복하면은 그 다음에 그 속국에 된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로마의 노예 신분인들이 거의 반반 그리고 로마가 망할 때 되면은 노예들이 더 많았던 형태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민지와 많은 노예들을 소유를 했어요 그 제국이.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충성을 맹세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왕들이 흉내를 냈잖아요. 지난번에 보셨지만 동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신은 틀림이 없으니까 신에게 충성해야 사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는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쪽으로는 반역의 조짐이 있을 때는 엄청난 그런 처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어냈어요. 십자가형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죽였던 제국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였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에게 죽었던 사람들, 네로의 그 궁전을 밝히는 횃불을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횃불로 삼았는데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아 죽였나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제국이에요. 물론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런 기틀이 있었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제국은 로마예요. 지금도 그 로마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요한은 귀향 보내서 밧모스 섬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가 흘렀던 제국이 로마였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을 볼 때 두려워하는 어느 짐승들보다도 더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 뿔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에 열 뿔이 달렸다 합니다. 천사는 그 도대체 이 넷째 짐승이 뭔지 너무도 두렵고 하니까 물어보는 다니엘에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갈 것이다.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누울 것이다. 이 열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왕들이 각각 한 나라씩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열 뿌리라고 했으면 열 나라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열 나라가 로마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나머지 세 나라를 정복하고 마침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한 나라로 통일하게 된다고 지금 비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 속에 열 나라가 존재했던 때는 아직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장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지금도 있다는 말일까요? 로마 제국에 열 왕이 생긴다고 하면 로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힘은 없지만 로마로서의 뚜렷한 어떤 행정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로마 왕국의 후손들은 그 명맥을 잇고 있어요.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로마의 왕족의 후예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가 무너진 것은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있죠. 왕실을 폐해버렸어요. 하지만 그 게르만족들은요, 로마 왕실과 공주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서유럽과 독일계 왕족들 또한 로마와 또 혼인을 해요. 전체 동유럽, 서유럽 거기에 다 로마의 피가 흐르고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유럽, 저 북유럽이죠. 이 슬라브 계통, 지금 러시아가 포함이 된 그 슬라브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실에는 바로 이 로마의 제국의 왕실 후예들과의 혼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이 역사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림자가 전 유럽과 슬라브족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그래서 황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니 지금이 언젠데 지금 아직도 왕 노릇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그림자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로마의 그림자들과 로마 후예들 같은 나라들을 다 제패해버리게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패해버리고 그 열 나라들 가운데 등장해서 세 나라를 통합하고 결국 나중에는 그 열 나라 모두 통합해버릴 자. 그를 8절에서 보면 작은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 셋이 새로 돋아난 뿔에게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그러니까 뿔이 무슨 입이 있어가지고 떠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뿔이 아니라 바로 그 뿔은 한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눈으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감시를 하고 전체를 통괄합니다. 입은 계속해서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 다음에 주입시켜요. 뭐 그런 일도 비슷한 일들이 많죠. 뭐 감시체제와 그 다음에 선전체제 책동하고 뭐 그런 일들. 예, 그거는 예, 이미 원전은 여기 있어요. 작은 뿔. 앞으로 그리고 작은 뿔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뿔은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 장래 모든 나라들을 통합하고 세계 단일 정부 통합체를 만들고 왕으로 군림할 자예요. 그 사람을, 그 인물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가지고 거만하게 떠드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다음에 우리가 더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은 이 부분은요, 본문들 우리가 11절서부터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1장서부터 우리가 지금 본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건 어떻죠? 내가 바라보니 그 구절에서부터 보면 옥자들이 놓이고 어떤 예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심판이 있고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보신 그 네 짐승과는 다른 광경이에요. 이 네 짐승은 이 땅에서 차례로 있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신 이 읽은 9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는 다른 왕국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국이 아닌 누가 세운 왕국일까요? 하나님의 천상 왕국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세운 왕국이 계속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국만이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18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더욱더 강조해도 정말 부족해요. 정말 영원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잠시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을 대체해버리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도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실할 때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이 아닌 천상의 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이 구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게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다. 옛적부터 계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위엄 있고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 구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즉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희었다. 순결이죠. 거룩함이죠. 결코 어둠과 죄가 함께 있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수종되는 사람이 수천이요 수만이다. 영광이죠. 순결과 거룩, 영광과 위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놓여있나요? 책들이 놓여있고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심판 받을 때 그 앞에 책이 펼쳐져 있더라. 예, 같은 비전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본 그 비전은 다니엘이 본 비전은 끝까지의 그 비전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부분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서신서에서 더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은 계시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런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권세를 빼앗겼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죠. 12절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그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누구에게 내릴까요?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네 짐승들 시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바벨론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로마의 그 모든 시대 속에 있던 사람들, 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 예수의 약속하신 복음대로 죄의 사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 중에 사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데 아직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 있나요? 상급 심판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쓰지 않아요. 그죠?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그 생각, 우리의 행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한 길이 있어요.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희생되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이 아니면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이 세상에 천하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존재했던 세계의 모든 제국과 모든 시스템은 뭐를 얘기합니까? 그 피 없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잘못된 과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문명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을 내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행실로 지은 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돌이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가 없게 하신 주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시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 인생을 이제부터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집에 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모르지만 괜찮지 않겠어? 아니요. 그런 동승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각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는 죄가 너무도 많아. 저는 예전에 한번 전도하다가 자기가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전도하니까 네가 내가 저지른 죄를 10분의 1만이라도 안다면 용서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끔찍해라고 했던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있어요. 그 막 입에서 거품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무섭긴 무서웠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면 그건 용서가 된다. 근데 문제는 당신이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문제가 있고 당신이 그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나 죄 많이 졌어. 그래서 so what 하면은 죄삼이 없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맞을 각오를 하고 했어요. 근데 뭐 미국분이었는데 그 정말 죄를 고백하셨어요? 성도님들? 정말 그 죄가 끔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던 그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은요. 아우, 난 예수 요즘에 믿고 사는데 예전에도 나쁘진 않았어 내가. 뭐 이런 모습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인생들이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코 내가 그 고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의 헌신이 없어요. 계속 세상으로 자꾸만 표류해 가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받으면서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는 이거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알아야 되겠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부담 가지고 오다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이 내용을 지금 나에게 듣게 하시지? 우연은 없는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이 비전 속에서 영광된 예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걸 우리는 알아요. 보세요.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저기다 이제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에 섰다. 예, 붙어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북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라고 했어요. 인자 같은 이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비전 중에 본 거예요.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한 권세라고 하잖아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원하며 또 바로 인자 같은 이에게 온전히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즉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그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을 다 그에게 복종케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절대 어떤 그 배치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맞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바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세상 나라는 멸망해요. 대단하게 뭔가 더 앞으로 있을 것 같고 막 몇십 년 조금 있으면 뭔가 막 이상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요동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다 위로 부는 그런 사방에서 부는 그런 바람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나라는 로마의 결국이 흙과 철이 뭉쳐져 있다가 완전히 깨졌듯이 세상 나라는 모두 멸망해요. 갈수록 세상 문화는 그렇게 흐트러집니다. 금과 같이 빛나고 촘촘했던 출발이지만 갈수록 흙같이 엉성하고 부서져 내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의 나라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나라의 시민으로 오늘 살고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을 우리가 좀 본 것을 살펴보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혜를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번 강조했지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는 거예요. 지나간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학습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보호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동기와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보다는 자꾸 수명 연장시키겠다고 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같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성찬이 대본에 나오실 때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시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한낱 포도주스와 조그만 그 예 빠지작거리는 과자 조각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이 성찬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으면 그것이 본인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리신 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드신 다음에 떼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신 채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기 전에 주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성찬을 통해 우리의 라이프 미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는 그런 복된 성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테이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에 주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또 우리에게는 성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압제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벗어나게 했던 애굽의 출애굽의 그 일을 기억하며 기뻐했던 유월절 만찬은 이제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성찬으로 주님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살아남은 때를 주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빛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